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5살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서대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서울 사람입니다. 높은 동네, 달동네에 살아가지고 제 기억에 물이 잘 안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그 물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탱크 건물인데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집 앞에 그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탱크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물탱크에서 친구하고 같이 그 조그마한 자동차를 가지고, 친구 차가 이렇게 오길래 제가 후진을 해준다고, 내가 뒤로 후진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저는 뒤에 있는 구멍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꽤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퐁당 빠졌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요, 그 물탱크에 물이 하나도 없었다. 물이 없었어요. 거기 물이 있었으면 저는 빠져 죽었겠죠. 물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놀던 친구가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저를 꺼내줬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탱크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물탱크에 물이 가득했다면 아마 저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보면 요셉이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완전히 제 얘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주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총 몇 편인가요? 계산이 안 되세요. 15편. 총 15개의 시편이 이 공통적인 제목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 타이틀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길,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전 계단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전을 오르는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요, 여리고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아주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의 시작이 여리고죠. 여리고는 순례자와 상인들이 지나가는 휴게소 같은 도시입니다. 현재 여리고의 모습이에요. 현재 여리고의 모습인데, 멀리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에서 온 상인들이 각 대륙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동네가 저 여리고라는 동네가 됩니다. 3개 대륙의 상인들이 이 여리고에 모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에게는 마지막 휴게소가 되는 곳이 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을 제목이 있었는데, 이름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면요, 총 거리는 17마일 정도를 어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7마일 정도를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50m, 여리고의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해발 750m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저 1000m 정도를 하루 안에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어른이 올라가게 되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은 쉬지 않고 올라가면 됩니다. 포장된 길도 아니고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저런 길입니다. 저게 이제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오는 길이에요. 나무 그늘도 별로 없는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을 건너가야 하는 길이죠.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시려면 3000년 전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저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오늘 시편 121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아니 이 사람은요 왜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찾고 있을까요? 산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산은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마운틴이라고 나오지 않고 힐스라고 나옵니다. 힐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정해진 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언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언덕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언덕을 무서워했냐면요. 이 길에는 강도가 많았고 들짐승들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헌금이 있죠. 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돈을 가지고 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강도질하기에는 최고죠. 혼자 가는 순례자길 강도 맞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올라갈 때는요 그룹을 지어서 서로를 보호하며 올라가곤 했습니다. 혼자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큰일 당할 각오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길은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강도들이나 들짐승들이 언덕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언덕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강도질을 하곤 했죠. 강도를 피하려면 순례자들은요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서 언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언덕을 살펴보면서 언덕 뒤에 뭐 낯선 사람이 있진 않나, 언덕 뒤에 들짐승이 보이진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가 언덕 뒤에 이상한 게 보이면 그냥 빨리 뛰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순례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언덕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근심의 언덕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이라는 언덕을 바라보며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직이라는 언덕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언덕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언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 근심의 언덕이 나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근심의 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에는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서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질문을 하고 먼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험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야 그냥 성전 가지 말고 돌아서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에 갈등이 몰려올 때 우리는 화면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스스로에게 들으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정신 차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며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사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근심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길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두 명이 나란히 걸어갈 수도 없는, 그냥 한 명이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죠. 누가복음 2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나사렛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예수님을 챙겨온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야, 이 큰아들이 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언덕을 올라가지고 하룻길을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워낙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린다,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도록 큰아들 없어진 걸 몰랐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골칫덩어리에 맨날 사고만 치는 아들이었다면 아마 부모님께서는 저놈 사고 치나 보자라고 하면서 잘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워낙 무난하고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 보여도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안 보여도 잘 따라하고 있겠지, 동생들 잘 챙기고 있겠지,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길입니다. 한 줄로. 앞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뒷사람, 저 멀리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빨리 저기를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계신 줄 알고 그냥 쭉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내려와서 숙소에 내려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허둥지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길은 산길이고요, 절벽도 많았습니다. 그 길 중에 하나예요. 절벽입니다. 밑이 정말 멀리 보이는 그런 절벽이에요. 저기서 순례자들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려가지고 실족을 하거나 발을 헛딛게 되면 그냥 떨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리를 실족하면 저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마지막 코스입니다. 전체 코스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들은 7일 정도를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7일 정도를 또 보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또 7일입니다. 최소한 3주짜리 여행이 되는 겁니다. 절기가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이고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 순례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신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잠을 깨우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혹시 졸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졸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잠을 깨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그 봉고차라고 하죠. 그 차를 타고 장례식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장례식이었는데 가서 뭐 밥 먹고 그리고 올라오니까 졸렸어요. 그래서 차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주무셨습니다. 거의 서울에 다 도착했을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차가 두당탕탕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까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고 논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논길이 아니라 논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들이 놀라면 주여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죠. 다행히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 길이 고속도로는 옆에 가드레일이라는 게 있어서 졸면 그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차가 뒤집히거나 하는데 가드레일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공군에서 비상활주로로 전투기 내리는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을 그냥 달렸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달리다가 그냥 차는 논에서 섰습니다. 논에서 그냥 섰어요. 논에 섰는데 제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진짜 서울 다 와서였어요. 저 휴게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죽전 휴게소라는 서울 다 와가지고 휴게소 간판이 보이는 곳쯤에서 차가 안전하게 멈춰서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 휴게소 이름을 보면서 저는 저게 죽전 휴게소로 안 보이고 이렇게 보였어요. 죽기 전 휴게소.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한테 아, 집사님 왜 좋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들 자대. 그래서 나도 잤어.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큰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야 될 때가 있고 졸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시 군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당시 군인들은 오른손에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에 방패를 들고 왼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적들이 군인들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왼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방패가 있기 때문에 뭐로 공격을 해도 막아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노렸던 거예요. 오른쪽을 노리면 이 사람이 칼이나 창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막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의 뜻은요, 오른쪽은 내가 방어할 수 없는 나의 약점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나의 약한 쪽이에요.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을 적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도 그늘로 가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적들이 알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 그늘로 가려주신다. 그리고 그 그늘로 들어가면 쉴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사막에서 그늘에 들어가면 편안히 쉴 수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십자가 그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운 한 주 살아간 우리들에게 쉼터가 되는 주님의 그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순례자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례자들은 낮에 이동했지요. 밤에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동할 때 가족 단위로 이동하거나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내려갈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올라가는 사람, 혼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죠.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거나 때로는 너무 더운 날, 낮이 너무 더워서 이런 날 올라가면 쓰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을 기다렸다가 달빛을 바라보며 달빛이 비치면 밤에도 환했거든요. 그 환한 달밤에 걸어서 올라가곤 했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횃불을 들고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멀리서 잘 보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횃불을 보면 도둑질하러 옵니다. 달빛이 비치면 밝기는 했지만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에 햇볕이 너무 강하면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낮에 햇볕을 너무 뜨겁게 쬐어대면 견딜 수 없었고 그리고 이 가파른 길에는 그늘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0m 정도 되는 가파른 언덕길을 체력이 약한 사람이 해가 떠 있을 동안 완주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늦어져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위험하고 강도들이 달려들겠죠. 밤에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주로 낮에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강도와 짐승들의 위협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달밤에 구름이라도 끼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 만나려다가 더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순례자들은 이토록 위험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성전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순례자들은 왜 목숨 걸고 3주나 걸리는 이 여행을 1년에 3번이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성전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힘겨운 길을 돌아 오셨다면 이 자리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이들에게 이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면 자녀를 내 몸을 바쳐서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7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한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 다 면할 수 있습니까? 모든 환난 다 면하고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사고 중에 지켜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풀타임 전도사님이라 이제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는데 아침 시간에 그 다 같이 모여서 경건회를 하는데 자주 지각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린 딸 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고 계셨습니다. 딸 아이를 유치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딸 아이가 아침에 협조를 잘 해줘야죠. 협조를 잘 안 해주면 늦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전도사님이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남편이 목사님이었다라고 했어요. 남편이 부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 아내에게 새벽기도 갔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가 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고가도로 위가 얼어버렸어요.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그 고가도로에서 밑으로 차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목사가 죽는 법이 어딨냐고 하나님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남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목사님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목사님을 그 아내하고 작은 딸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게 하셨을까요? 혼자 남은 아내는 딸을 키우며 살면서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못하게 된 목사의 일을 아내가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을 보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길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항상 어딘가를 들어가고 또 어딘가를 나갑니다. 집을 나와서 회사를 가고 회사를 나와서 또 교회를 가기도 하지요.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집을 나와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나오고 또한 어느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아이들 학교를 이제 주로 아이들이 걸어 다니곤 했는데 아이들이 급하면 또 비 오면 차를 태워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차를 태우고 다니면 급하지 않은 아침에 급하게 이제 뛰어나와가지고 차에 타면 그 아이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아이가 기도를 하고 저도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가 들어가는 공간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라이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를 기도해야 하며 또한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복주시고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길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집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안전하게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출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어가는 공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도 은혜의 그늘로 가리고 막아주시옵소서. 순례자들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